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북조선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내 마음의 찬양 주나무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 자매입니다.
예, 지아자매님은 혹시 너무 큰 실수를 저질러버려서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고 생각한 적 없으세요?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심한 경험은 없었네요. 어떤 사람이 박물관에서 귀한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항아리를 실수로 떨어뜨려서 깨졌는데 그 가격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비쌌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요. 전 재산을 다 팔아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것을 깨뜨렸으니 아마 엄청난 빚을 지고 살지 않았을까요?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박물관은 귀한 문화유산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냥 없던 일로 넘어갈 수는 없겠죠. 누군가는 반드시 그 항아리의 가격을 물어주든지 아니면 그 항아리가 없어져서 생기는 피해를 박물관이 감수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 공짜는 없네요. 손해를 감수하고 불편하게 살거나 대가를 지불해서 보상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입니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만큼 엄청난 문제가 생겼다면 정말 힘들겠죠?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너무 심하게 망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들이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이런 말도 안 되게 망가져 있는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완전히 망해져 버려서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정도로 절망하고 있는데 누군가 완전히 해결해 준다면 정말 감사하고 믿음직스럽겠어요.
네,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막상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에 빠졌을 때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일어난 여러 사건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사 시대 사람인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먼저 완전히 망해버려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6절,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유다 지파 사람인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는 큰 흉년 때문에 두 아들과 함께 이방인 지역인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외국으로 이사를 가서 외국인 며느리 두 명을 얻었다는 거네요. 그중 한 명이 오늘의 주인공 룻이죠.
네, 맞습니다. 당시는 여성들이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집안의 남자의 존재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집안의 큰 어른이었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몇 년 후에 두 아들까지 죽어버렸습니다.
사실상 집안이 망한 거라고 봐야겠죠? 남편도 없고 또 대를 이어서 미래를 맡길 아들도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 당시 여성들은 남편이 죽으면 스스로 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고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네요. 마침 이스라엘에 다시 양식들이 풍족해졌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생각에는 두 며느리가 아직 젊고 이제 이 집안에서는 대를 이을 수 없게 됐으니 그냥 원래 자기 땅 모압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다른 며느리 한 명은 이 말을 듣고 모압집으로 돌아가 버렸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뭔가 오늘 읽은 말씀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작은 단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말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룻이 하나님을 따르려는 것은 매우 희귀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모압 지역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모스라는 우상신을 섬겼는데 큰 황소 형상의 노쇠로 만들어진 우상을 불로 달궈서 그 뜨거워진 손 위에 자기 아이를 제물로 올려서 죽이곤 했습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또 자기 자녀를 우상의 불에 태워 죽였다고요? 이런 모압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는 쉽지 않겠어요.
그들은 그모스라는 신에게 자기의 귀중한 아들을 바치면 그것에 감동해서 큰 재물과 복을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인간이 신에게 뭔가를 주면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럼 룻은 단순히 나오미 가정에 들어오기만 했던 게 아니라 나오미가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믿었던 거네요. 다시 모압의 그모스에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한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다른 우상들을 의지한 결과 그 죄로 인해 모든 것이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무리 심하게 망가져 있더라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빈털터리가 되어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는데 거기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부자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망한 집안에 남은 늙은 나오미와 또 비유대인 모압 출신 룻을 도와줄 이유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굳이 말하면 그렇긴 하죠. 당연한 권리를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아무런 권리도 소망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보아스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주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직 사사시대의 이야기지만 보아스를 통해서 앞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다는 거죠. 보아스가 어떤 일을 했길래 예수님을 상징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에는 기업 무르기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데 엘리멜렉의 집안처럼 경제적으로 망해서 많은 빚을 지고 일할 남자 후손이 없으면 땅을 팔아야 하는 경우도 생겼죠. 이렇게 망한 집안은 이스라엘에서 사라지게 되니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 중에서 한 명이 대신 모든 빚을 갚아주고 그 집의 과부를 아내로 맞아서 아들을 낳아 집안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기업 무르기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 집과 땅을 모두 팔아서 먹고 살다가 돈이 떨어지면 그냥 길거리에서 거지가 되고 그 팔린 땅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겠죠?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을 떠나서 올바른 삶과 또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을 상징하고 또 보아스는 기업의 무르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보아스가 보여주는 것처럼 대가를 지불하고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한 찬송가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가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해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외로워 우는 이 그 누군가 친구를 잃은 이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너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우리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우리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네, 나오미와 룻은 죄악으로 인해 외롭고 마음 아프고 소망 없는 우리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책임을 지시는 예수님이시네요.
버림받고 소망 없던 나오미와 룻을 사랑으로 돌봤던 보아스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찬송가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결국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성경 말씀을 살펴볼까요? 룻기 4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13절,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세게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아멘.
보아스가 나서서 나오미와 룻이 살 수 있도록 장로들과 사람들 앞에서 기업을 물으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런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은 처음에 자기가 물은다고 하다가 룻을 아내로 맞아야 한다고 하니 왜 손해라고 거절을 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구원이 공짜가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 대가를 지불하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 사람이 자기가 물으겠다고 한 이유는 나오미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땅을 헐값에 자기가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멜렉의 집안이 역사 속에서 끊어지는 것은 상관없고 어쨌든 자기 재산이 늘어나니까요.
그럼 룻을 아내로 맞으면 그게 왜 손해가 되는 거죠? 정확히 이해가 잘 안 돼요.
아까 기업 물이기 제도를 대략 말씀드렸는데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만 알았던 그 친척은 나오미는 어차피 노인이라서 더 이상 아들이 생길 수 없으니 자기가 기업을 물으면 그 땅을 자기가 쉽게 차지할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룻이 있다면 그를 아내로 맞아서 아들을 낳아줘야 합니다.
만약 과부인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닌가요?
혈통적으로는 아들이지만 족보상으로는 원래 엘리멜렉의 가문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을 키워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에게 자기 재산을 나눠줘서 물려줘야 합니다. 그럼 결국 엘리멜렉의 땅도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재산으로 엘리멜렉 집안의 아들을 키우고 재산 일부도 물려줘야 하는 거죠.
룻이 있음으로써 나오미는 자기 가문의 재산과 명예를 지킬 수 있었네요. 하지만 이렇게 기업물을 사람의 입장에서는 손해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기꺼이 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겠어요.
보아스는 기꺼이 이런 손해를 알면서도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거룩함과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는 것을 겹쳐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대가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거저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의 가치가 결코 공짜가 아니네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손자로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던 모압 출신 룻이 하나님을 믿고 따랐을 때 구원자인 보아스를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네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기업을 물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큰 그림 맞죠?
네, 아멘입니다. 이제 방송을 마무리할 때가 됐네요. 룻기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신다는 것을 보아스의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책임지는 사랑이고 또한 우리를 영원히 함께 살도록 부르시는 초청입니다.
남조선과 북조선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룻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송과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의 찬양 엄지야
주나무 목사였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평안하세요.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그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길 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현주미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좋네요. 1년이 다 가고 있는데 잘 지내시죠? 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아니요 라고 대답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네, 참 감사한 일입니다.
네.
지난주 요리문답 26문을 마치고 27문을 시작했습니다. 26문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마지막 주제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목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잠언 16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아, 만물이 그 나름의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건요.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사실 뒤는 안 읽었거든요. 잠언 16장 4절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네. 우리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아니 저런 건 쓸모도 없는데 해롭기만 하고 하나님 왜 만드셨지? 뭐 모기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 저 악한 사람을 왜 가만 내버려 두시는 거야? 근데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그 쓰임에 적당하게 만드셨다. 이유가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또 그때가 있으시겠죠.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지혜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의롭고 선하신 목적을 갖고 그런 것들을 만드시고 유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갖고 세상을 창조하셨나요?
먼저는 시편 103편 22절의 고백처럼 만물을 통해 특별히 천사들과 사람들을 통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네,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두 번째는 신적인 지혜와 권능과 선하심을 알고 생각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를 아는 능력을 지녔을 뿐 아니라 그에게 찬송과 존귀를 돌릴 수 있는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존재들, 천사와 사람을 창조하셨고
네.
또 찬송할 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성 없는 나머지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심으로 그의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창조의 네 번째 목적은 인류 중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찬양할 영원한 교회를 자신에게로 모으려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피조물들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죠. 사람, 특히 택한 자들의 행복과 위로와 구원에 기여하도록 하며 그것들이 각기 특정한 영역에서 도움과 도구들이 되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상의 창조 목적을 배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그렇죠.
그의 지으신 세계로부터 그의 지혜와 권능과 선하심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네.
또한 창조된 모든 만물들에게서 우리의 신뢰를 거두어드리고 오직 구원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에게 그런 마음의 태도, 삶의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창조에 관한 교리를 마치고 새롭게 배우기 시작한 교리가 섭리라는 교리였습니다.
네, 섭리란 창조와 직결되는 교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계속해서 보존하는 일을 말합니다. 섭리는 창조의 계속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를 깨닫지 않고서는 창조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얻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뒤로 물러나 계시지 않고 지금도 끊임없이 다스리시며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섭리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섭리와 관련해 살펴볼 작은 주제들은 세 가지였죠. 첫째, 과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가? 둘째, 섭리란 무엇인가? 셋째, 섭리는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는가? 였습니다. 일단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이 섭리라는 것에 대해 어떤 주장을 한다고 했었나요?
크게 세 종류입니다.
네.
섭리 같은 건 없다. 섭리가 아니라 각자의 운명이 있을 뿐이다.
그렇죠. 뭐 팔자라고도 말을 하고.
네. 하나님이 어느 정도 다스릴 수는 있으나 결국은 물질과 인간의 의지에 달려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삶이나 세상이나 뭐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야라고 말한다는 거죠. 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자유롭고 선하며 동시에 분명하고도 확실한 역사심이 없이는 온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고 또한 생겨날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가 확실하냐, 증거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증거를 알아봤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와 같은 성경의 증언 말씀드립니다.
맞아요. 성경의 고백, 선포, 그것이 섭리가 있다는 첫 번째 증거였죠. 이상 지난주 살펴본 내용이었고요. 교리문답 27문을 계속해 가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7문 질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슨 뜻입니까? 답은요?
섭리란 어디에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인데 그는 이를 통하여 마치 그의 손으로 붙잡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을 지탱시키시고 식물들과 풀들, 비와 가뭄, 풍작과 흉작,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양식과 음료 등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다우신 손길로 임하도록 그렇게 그것들을 다스리십니다.
네.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의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냐 첫 번째를 했고 성경의 증언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논지 또는 뭐 논리 그러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당연한 원리 그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증명합니다. 이 논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후천적인 논지 또 하나는 선험적인 논지예요. 후천적인 논지란 하나님의 효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과로 나타난 현상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있네 논리적으로 그거예요. 선험적 논지란 뭐냐면 뭐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나 속성들을 보니 아 섭리가 있을 수밖에 없네. 네 거기서 이끌어낸 논리를 말합니다. 후천적인 논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홉 가지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를 보면서 이야 이거 섭리가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 첫 번째는 이겁니다. 비이성적인 원인으로부터는 질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질서가 있는 곳에는 질서를 세우고 인도하는 누군가 그러니까 이성적인 존재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게요. 자연 만물을 보면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계절들과 날의 변화와 또 질서 있게 이어지면서 만물 전체가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들이요.
그래요. 한번 생각해 봐요. 어린 학생들이 줄을 잘 맞춰가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아, 그 앞에 선생님이 있구나. 아니면 그 옆에 있구나. 선생님이 참 잘 이끌어가는구나. 뭔가 질서 앞에는 그 질서의 시작에는 돌이나 바위나 나무가 아니라 이성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죠. 사람도 이런데 하물며 우주 만물에 질서가 존재하며 보존되고 있잖아요. 놀랍도록 오늘도 해가 떴잖아요. 안 뜨는 날 없거든요. 이게 저절로 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뭔가 지성적인 정신에 의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줄을 잘 맞추고 있잖아요. 해, 달, 해, 달, 해, 달. 그리고 그런 질서가 상당히 지혜롭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때 그렇게 만물을 정돈시켜 놓고 섭리로 다스리는 분은 있고 또 굉장히 지혜로운 분 아니겠느냐? 시편 147편 4절 그런 질서와 그 질서를 이끌어가는 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예, 이렇게 만물의 질서를 통해서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작은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는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테레비를 보는데 거기 나온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모든 것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정말 제 마음을 잘 설명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틀리잖아요. 저도 그래요, 사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말에 담겨있는 어떤 사실이에요. 우리는 외부에 의해 영향받기도 하고 다스림받기도 합니다. 뭐 추우면 옷 입고 더우면 옷 벗고 실제로 우리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요?
우리 자신의 정신과 지성입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기분 좋으면 모든 것이 괜찮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한 인간은 하나의 작은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세계가 무엇의 지배를 받아요? 어떤 자신의 정신과 지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세상, 큰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만유는 하나님의 정신인 그분의 뜻, 그리고 그분의 지성인 아주 놀라운 지혜로 다스림을 받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지 않을까요? 시편 94편 9절은 이렇듯 우리 인간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아멘. 하윤자매님, 그동안 공부하면서 제가 몇 차례 사람의 마음에는 본성적으로 새겨진 어떤 원리나 지식이 있다고 했던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나요?
네. 배우지 않아도 사람은 이것은 하면 안 된다. 또 저것은 악하다. 또 선하다라는 일반적인 원리나 지식들을 갖고 있다고. 또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그런 본성적인 것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제 후천적인 지식이 있고 학교 가서 배운 게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어떤 본성적인 것, 지식들이 있는데 로마서 2장 15절은 그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네. 여기 그 양심이라고 말하고 뒤에 가면 그 마음에 새긴 율법. 율법은 법이죠. 법칙. 그러니까 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지식이 뭐냐면 양심 또는 마음의 법칙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그런 법칙을 새겨주셨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서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알고 나오는 거죠. 왜 새겨주셨을까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법칙에 따라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들의 삶과 행위와 사건들을 다스리는 것이 틀림없구나. 네. 그렇게 우리 마음의 법칙을 새겨놓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양심이나 마음의 법칙이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세 번째 증거입니다.
제가 얼마 전 책을 보는데 플라우트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행하는 것들을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진정 존재한다라고 했고 호모레스라는 사람은 하나님께는 정의로운 눈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들의 말들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군요. 이 하윤재미님 책을 잘 읽으셨는데 이게 세 번째 섭리의 증거와 네 번째 증거를 이어주는 내용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정의로운 눈이 있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 네 번째는 이거예요. 악인이 죄를 범한 후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게 바로 섭리가 있다는 증거거든요. 로마서 1장 1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아까 하나님께는 정의로운 눈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못하고 나서 주변을 살피잖아요. 누가 쳐다보나 안 쳐다보나. 하나님께 눈이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사람의 은밀한 것들, 남모르게 한 것들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근데 아실 뿐 아니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했듯이 그들이 지은 죄를 벌하시죠. 그들의 사악함에 대해 갚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죄를 지은 다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냥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본성에는 이걸 어떤 신, 하나님이죠. 그분이 보고 반드시 벌하신다. 거기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아, 그러니까 양심이 찔리는 것 같아 정말 너무 괴로워라고 하는 게 그들에게는 벌이네요.
그렇죠. 그런 말들 많이 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증거예요. 뭐 사람들이 아, 뭐 양심이 괴로워, 아, 너무 무서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그런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고통이나 느낌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섭리의 증명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혹시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사람은 잘 되고 나쁘게 사는 사람은 잘못되고 하는 말들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봐야 하나요?
생각해보면 착하게 살지만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나쁘게 살지만 떵떵거리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죠. 하지만 일반적인 원칙은 그렇다는 겁니다. 뭐예요? 착하게 살면 잘 돼요. 나쁘게 살면 잘못돼요. 맞잖아요. 누가 학교에서 상 받아요?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8편 10절에서 11절, 시편 94편 10절.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함이요,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무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아멘. 이 말씀들의 핵심은 뭔가요? 먼저 의인은 잘 되지만 악인은 잘 못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해요. 뭐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의인은 하나님의 상으로 갚으시고 악인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죠. 앞에서 말했지만 이 땅에서는 이런 원칙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못 되고. 그래서 이상하다. 의인이 이렇게 힘들다니. 이럴 바에 그냥 되는 대로 살아볼까? 이런 생각도 들지요. 하지만 반드시 어때요? 결국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칙은 절대로 지켜질 수밖에 없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바깥의 사람일지라도 온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또 방탕한 삶을 사는 자들의 경우보다 더 즐겁고 행복된 일들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원칙이 있어요. 착하게 살면 잘 되고 나쁘게 살면 못 되고. 자, 이렇듯 사람들의 행위들에 상급과 형벌이 있다는 것,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결과를 주신다는 사실은 자연의 법들을 시행하는 자가 반드시 있다는 것,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이게 다섯 번째 증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증거, 논리에 따라서 여섯 번째는 뭘까요? 이번에는 말씀 두 곳을 먼저 읽고 우리 한자매님이 한번 그 증거를 말해볼까요? 잠언 8장 15절에서 16절, 다니엘서 4장 25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앞에 시편 말씀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구절 모두 나로 말미암아라고 시작한다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임금들이나 재판관처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말씀도 같은 의미인 것 같고요.
그래요, 맞습니다. 세상 역사를 보면 나라들과 제국들이 크게 일어나기도 하고 또 작아지기도 하고 심지어 사라지기도 해왔죠. 반복되어 왔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을 세우고 그들로 말미암아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나로 말미암아, 나로 인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말씀한 거죠. 그래서 키케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국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도모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에 의해서 움직인다. 자, 이렇게 세계 역사에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나라나 제국의 흥하고 망하고 강해지고 약해지고 하는 일들은 섭리의 여섯 번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증거, 일곱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번에도 한번 역사를 생각해보고 말해보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왕이 있기 전에 그 다스리는 자들을 뭐라고 불렀나요?
사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요. 사사기가 있죠, 성경에. 사사들을 보면 영웅들이 많습니다. 뭐 삼손 힘이 셌던, 또 여잔데도 용사 드보라도 있고. 사사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안전을 위해서 또는 인류의 큰 일들을 이루기 위하실 때 영웅적인 능력을 가진 자들을 혹은 또 예술적인 또 과학의 재능을 가진 자들을 세우셨죠. 용감하고 사려 깊은 군주들을 세우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외에도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합당한 도구들을 일으켜 세워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하신 일은 그런 보호를 위한 존재들을 세우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읽을까요? 이사야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종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아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벌하시는 두렵고 슬픈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사야 당시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들의 죄악을 벌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안전을 위해 이렇게 세우셨던 도구들, 그러니까 선한 지도자들이나 선한 능력들을 거두어 가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사사들이나 또 다른 인류 역사의 위대한 존재들, 그런 사람들처럼 일반 사람들의 능력을 훨씬 능가하는 영웅들과 또는 그들이 세운 업적, 어떤 훌륭한 재능을 가진 자들, 또 그들이 인간 사회에 유익을 주고 사회를 보존해 갔던 그런 일들을 보면 인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논리적 증거 일곱 번째였고요.
그런데 목사님, 성경에는 세상과 인류의 마지막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또 이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도 섭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아까도 말했던 인물인데 키케로는 장차 될 일들을 선언하지 않는 자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예. 하윤재매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장차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 하나님의 그러한 예언은 섭리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딱 보고서 여기에 기록된 세상의 모든 일들에 관한 이야기들, 이것을 보니 이런 예언을 하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예언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것이 섭리에 대한 여덟 번째 논리적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예언과 관련해 또 생각해 볼까요? 그것을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하윤자매님, 요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 지난 여름에 막 세상 여러 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슬픕니다. 지난 여름 비가 엄청 와서 많은 피해를 맞아요. 또 보기도 하고 맞아. 기후도 너무 이상해지고 나라 간의 전쟁은 끝날 것 같지 않고 또 지진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세상이 너무나 안 좋게 안 좋은 상태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많이 그렇죠. 그게 교회 밖 또 이제 물질적인 존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면 지금 현재 그러면 교회 안 어떤 영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 복음을 따르는 진정한 신앙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리고 16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하윤자매님께서 세상이 좋지 않은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말을 안 할 사람. 아니야, 절대로 그렇지 않아. 세상 괜찮은데 이렇게 말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세상이 왜 이럴까요? 그것은 방금 읽은 내용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끝, 종말로 계속해서 이 세상이 인류가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로 모든 일들을 끊임없이 지도하며 각기 그 정해진 목표를 이루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끝, 종말이라고 제가 말했는데 이것은 사실 영어로 목적, 목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영어로 goal은 목표, 목적이기도 하고 끝이기도 해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끊임없이 끝을 향해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아까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신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세상에 이제 안 좋은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결국 이걸 볼 때 이야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있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섭리에 대한 논리적 증거 마지막 아홉 번째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제27문 하나님의 섭리란 무슨 뜻입니까와 그 답에 관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윤자매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